이번에 한국에 다녀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고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대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9년 만에 간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물은 몇개더 생겼을지 모르고 길은 좀몇개더 났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산의 모양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큰 도로의 모양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거도 생각나고 좋은 그러한 추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한자성어 중에 금의 환향이라는 그러한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으로 고향에 들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러한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다 고향을 떠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고향을 떠나 있는 그러한 신세지요. 우리 항상 그걸 꿈꿉니다. 고향에 갈 때마다 금의 환향으로 하는 마음으로 고향에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플랜카드 딱 걸리고 그러면 얼마나 참 만족스럽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꿈꾸며 최선을 다해서 또 이국에서 멀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고향에 방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종교적으로 아주 관심 밖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을 향하여 방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지금 5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과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린 곳입니다. 그리고 12회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을 고친 곳입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면 그쪽은 가보나움, 갈릴리 주변의 그 가보나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그러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지금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저 멀리 이방인 지역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은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배를 타고 한쪽에 그 대놓고 해변가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만큼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나사렛 촌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것이죠. 야,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지금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고향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플랜카드 써놓고 예수님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실 때 이미 예수님은 본인이 배척을 당하실 것이다. 좋은 대접 못 받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3장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하면서나. 그 친척들이 대부분 다그 고향에 살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마저도, 그리고 형제들마저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미 고향에 들어가시면서 내가 좋은 대접은 받지 못할 것이다. 금의 환향은커녕 플랜카드 써놓는 것은커녕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벌려주는 것은커녕 내가 이 동네 들어가도 큰 대접은 못 받을 것이다. 어쩌면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그런데 그때는 누구와 동행합니까?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이 배척받으실 거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가서 별로 좋은 대접 못 받을 것 같으면 제자들 띄워놓고 어쩌면 갈 생각도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접 받아야지 그 제자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지. 가서 배척받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서 뭐가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지금 데리고 고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것은 예수님의 루틴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시든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보나움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이 말씀이 어찌된 말씀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야, 참 새 교훈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 반응하는 장면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6장 2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고향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권능이 어찌됨이냐? 어디에서? Where? 그 어찌됨이냐? What? 이것이 무슨 일이냐? 지금 그들은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외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그 말씀 그 자체에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듣고 그 말씀의 그 놀라운 교훈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 때문에 큰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은 그 내용보다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말씀 자체보다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이 무슨 일인가? 회의적이었습니다. 회의적이었습니다. 더불어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를 지칭할 때에는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지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금 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게 목수가 아니냐? 그 당시에 천시된 직업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기술직이라 좋은 대접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목수는 굉장히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예수님 그 자체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형제들과 같은 형제들?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만 인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그분 자체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아 그냥 누군가에게 큰 축복을 주신 분이시래. 그분은 그냥 누군가에게 아니면 과거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복음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의 핵심을,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이 거쳐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향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그냥 그런 형제들과 그런 동류가 아니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의 구세주로, 나의 믿음의 주로, 나에게 능력을 행하실 분, 나의 길을 열어주실 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주님으로 올바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구절이 사실은 번역에 따라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배척한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주어가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능동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됩니다만 수동으로 번역하면 그들이 실족한다. 그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 예수님의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에 보시면 그들이 실족하였더라라고도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지금 그 구절에 조그맣게 일자가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아래쪽에 성경 아래쪽에 각주가 있습니다. 그 각주를 보시면 아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배척하더라라는 그러한 구절에 보면 각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였더라. 그들이 넘어졌더라.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열두 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러한 역사를 얻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더욱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또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3장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에게 후원을 못 받는 것, 가족에게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가족이 응원해 주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가족이 응원해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족이 지원해 주지 않아요. 가족이 후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힘을 잃고 우리가 얼마나 그 뜻을 이루며 살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참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가족이 더 기도해 주고 가족이 더 응원해 준다면 더 크게 힘을 발휘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가족들이 다 알고 지냈던 그러한 고향 사람들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막상 그 일을 당하니 속상한 것이죠.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을 여러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고향 사람들의 그 반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보나움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동네를 다닐 때는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좋은 모습만 봤습니다. 승리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는 또 다른 예수님을 봅니다. 또 다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러한 반응이 기대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 제자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넘어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힘들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도전이 될 수가 있고 고민이 될 수가 있고 염려가 될 수가 있음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일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감수해야지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는 내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두 제자를 파송할 때 그냥 너희가 나가서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속상한 일도 경험할 수가 있고 가끔은 답답한 일도 경험할 수가 있고 가끔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가끔은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제자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6장에 나오는 제자 도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한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일진데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께 힘과 위로를 빌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리라.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 또 하루 살아갈 때 조금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근심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넉넉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